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징계가 아무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는 마땅히 범죄한 자들이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12장 1절 말씀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상당히 비유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을 거울에 비추듯 그의 모습을 빗대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의 그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다윗은 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이렇게 물었지 않겠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한 성 안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뭐 빈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한 사람도 뭐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살고 있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소와 양과 소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거늘.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데 그 양은 가족처럼 대단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가족들로부터 잘 얻어먹어서 그 양은 토실토실 살이 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자의 넉넉한 재산과는 참 이 가난한 사람과 무척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유사일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빈부의 격차가 극에 도달했을 때 사회가 어지럽고 급기야 체제가 전복된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나단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구두쇠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정치 이슈 좌담에 끼이는 것보다 이 세상 죄된 세상에 참 정의를 심는 거라고 봅니다. 각 정당마다 자기 당의 후보를 내세워 정치 공약을 할 때 사회 현안에 대한 굉장한 대안들을 내걸고 그 현실을 호언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러한 공약과 호언의 목적은 진정한 문제 해결보다 자기 당의 세력 확장이 있음을 확인케 될 때가 많지요. 누구나 진정 빈자를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그 대안이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정 과세 부담으로 더 짓누르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분명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있는 셈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5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참, 이 다윗은 나단이 그의 그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할 때 아마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다윗은 선악에 대한 분별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정의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서서도 쭉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좀 성격이 약간 다윗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럼 어디 있어? 당장 잡아다가 사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면서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커다란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6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예, 다윗의 말은 마치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와 같이 근사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으시리라고 봐요. 사실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그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를 평가하고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추어 심리학자 노릇을 하듯 타인을 잘 분석하고 진단하고 나름대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곤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그놈이 어디 있든지 찾아내어서 그 잘못을 갚게 해야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자기를 지적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7절 8절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당한 용기를 여러분들은 아주 높이 사야 되리라고 봐요. 사실 저로서는 지금까지 나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주인이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다윗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의 겸손한 반응에 대해서 마걸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에 앉아있던 사람치고 이와 같이 처신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무법자로 군림하지 않았던가? 찰스였다면 밧세바를 사형에 처했을 것이며 제임스 2세였더라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여종으로 고용했을 것이다. 모하메드였다면 그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 법령을 공포했을 것이고 찰스 2세였다면 아마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법적으로 폐기하라고 공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면 나단의 지위를 박탈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실로 다윗의 위대함을 선포할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로 구제하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탐냈던 것이죠. 오늘날 새로운 도덕가는 다윗의 간음을 이미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죄로 보고 계시죠. 그분의 뜻을 좇는 자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예상은 어느 정도 했겠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각하게 하니까 이것을 뭐 까맣게 잊고 있다면 이건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죠? 나단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고 다윗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다윗이 과연 죄의 대가를 모면했을까요? 10절을 봐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자가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처로 삼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1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집에 재화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다윗의 자식들 간에 엄청난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된 다윗으로서는 끔찍하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채찍을 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시편 42편 1절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로 가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너무도 무서워요. 다음은 1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곧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14절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아플까요? 주님의 적들은 다윗의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저는 간혹 그 이 불신자 내지는 무신론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소? 라고 반문과 조소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윗과 범죄를 들어서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재난 가운데 넣으시게 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린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신복들로부터 듣는 소식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아를 때에는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소식을 듣고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따라서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정신을 잃을 만큼 슬퍼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일어난 후로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뭐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신복들이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참 놀라고 크게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의연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크게 감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장차 그에게로 갈 터인데 왜 우느냐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아이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의 아이가 죽자 그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다윗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다윗은 슬퍼하며 애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압살롬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슬퍼하며 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호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붙여주시게 되었던 거죠. 26절로 29절까지를 볼까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람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람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람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그동안 계속 참전해야 할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해 넓혀나가고 있었고 결국 다윗은 그 당시 위대한 통치자로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마된 건가요?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 그의 아들들의 엄청난 무서운 그 범죄를 보게 됩니다. 즉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윗의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써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게 되죠. 이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욕된 사건이었겠어요. 이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윗 왕은 자기 가족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고 있었고 뭐 그렇게 수군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비웃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시편 51편 1절 2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의 회복을 더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말 이제 다음 시간 13장에서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녀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